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뢸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기뻐할 수 없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를 묵상하다가 보면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시작할 때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본 적도 있고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아브네엘이 죽었을 때 아브네엘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이 있고 또 오늘 본문 보시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반란군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압살롬도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의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아니고 기뻐할 만한 소식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소식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가 너무 중요해서 사도의 아들 아히마아스처럼 내가 빨리 가서 이 승전보를 알리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마음은 대단히 아프고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매인 것처럼 보여요. 아마 다윗은 전쟁 승리 에 대한 소식보다 압살롬의 안전에 대한 소식을 더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려고는 했지만 아들에 대한 분노 혹은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진압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싸움에 나가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까지 한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다윗의 입장과 달라서 여하튼 요압 같은 사람만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처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은 얼마나 참 초라하고 얼마나 이게 불쌍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의 와중에 예전에 사울과 싸울 때도 그랬지만 혹은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의 남은 세력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윗은 승리에 집착하는 배고픈 맹수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울과 싸울 때 사울에 대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어떤 사울에 대한 적개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이를테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영적인 정통성으로 따지면 사실 다윗이 그런 영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도 와서 혹은 이스라엘 장로들도 와서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과 열심히 싸우지 않고 혹은 이스보셋을 앞세운 아브넬과 열심히 싸우지 않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사실 다윗이 뭔가 싸움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할 만큼 그런 열정이,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열정 혹은 승리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없었던 거죠. 이를테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을 쳤지만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란군을 이기고 혹은 그 반란을 일으키는데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압살롬이 죽었고 뭐 이런 소식을 아주 반갑게 들을만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적의 죽음을 기뻐할 만큼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갈등에 휘말릴 때가 얼마나 많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힘겨루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고 이렇게 투닥거리고 저렇게 투닥거리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 천국에서 만납니다. 나하고 다투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가 허물이 많은 인생인데도 예수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도 어쩌면 은혜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간도 저도 예수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도 예수 믿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느냐 뭐 아니면 나하고 사이가 좋으냐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리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오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 감싸안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홈을 덮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나치게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부교역자 생활할 때 우리 교회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아주 고약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뭐 이렇게 말로 하여튼 뭐 제가 볼 때 상당히 고약한 장로님. 그래서 저는 야 저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병이 든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 날 성찬식. 성찬식을 하면 왜 장로님들하고 이제 저는 그때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을 수종 들면서 분병분잔 하는데 교회가 좀 우리 교회보다 더 커서 이렇게 멀찍이 서서 이제 분병분잔을 하는 거예요. 제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멀리 계신 그 장로님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그 성찬의 신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고약하다고 생각하는 장로님은 그분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야, 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그래서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는데, 야, 저분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네. 야, 저분도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이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갈등 속에 투닥거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얼굴 보지 않을 것처럼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또 갈등 가운데 우리가 휘말릴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다투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형제요 자매, 그리스도 안에 삼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누가 적이냐, 누구와 싸워야 될 거냐,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의 생애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과 싸우지 않고 아브넬과 싸우지 않고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또 뒤에 가면 아마사와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싸우지 않고 적인데 어떻게든지 품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적인 이방인에 대한 태도와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적인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싸움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동포들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적이냐,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 잘 가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 필요합니다. 내 경쟁 상대가 망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못 되는 거 그거 너무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부득이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될 상황이 있다 손치더라도, 있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너무 잔인한 마음으로 상대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다윗이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은 거의 안 나와요. 24절에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는 표현 있습니다. 다윗. 그런데요, 그 밑에는 전부 왕이에요.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을 왕이라고 불러요. 왜 다윗을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왕이 이르되, 왕이 이르되, 왕이 이르되, 왕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경험하는 비통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에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 데리고 장난칠 때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리 부리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어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왕노릇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자기가 뭘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짊어지는 일인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왕인데 제대로 왕노릇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왕인데 이 큰 슬픔에 매여가지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칼이 떠나지 않고 아내가 이렇게 남의 어떤 남에게 욕보 그 자기 여인들이 남의 다른 사람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경고하신 일이에요. 다윗이 물론 그 죄 용서받았지요. 바세바와 저지른 죄 용서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몸이 나아도 흉터가 남는 것처럼 용서는 받아도 그 죄의 후폭풍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과 그 죄가 남기는 흔적이 우리 삶에 배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죄 용서 받는 것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을 늘 기억해서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죄 짓고 용서받았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고 죄 짓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는 일이며 내가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설령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절대로 거저 가볍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의 승리를 경험해도 그 승리가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그리고 나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겠으며 또 그 인생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런 제자 되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승리를 자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